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원과 영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이나 행위가 따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데 믿음으로 거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왠지 마음이 편하고 그래도 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도 해보고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며 믿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받는 자가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하다가도 무엇인가 잘못한 것 하나가 있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으면 내가 구원을 진정 받은 자인가 하고 회의가 들면서 자신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 주님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이해하시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저는 참된 영생을, 믿음으로 인한 영생을 받은 자는 구원의 대상을 온전히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공간복음을 보면 관원 또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라기도 하고 20절에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연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바른 질문일까요? 바르게 예수님께 묻는 질문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만이 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 자신이 확실시 되어집니까? 그래서 영생받은 자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선행, 어떠한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영생받는 자로서의 어떤 완벽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 더 내가 그럴듯하게 주님 앞에 영생받는 자로서 자격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합니다. 저 아무개 사람은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무개 성도님은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분명히 좋은 곳을 갔을 거야. 천국을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 좋은 일을 갔다는 말은 타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극락장생했을 거야. 타 종교에서도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교나게 공교는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말을 쉽게들 합니다. 아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 성도님 정말 살아계셨을 때 참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시고 남의 일이라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좋은 일을 하셨던 그분 분명히 그분은 좋은 곳에 천국에 가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을 흔히들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겠지 좋은 곳을 가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을 하면 구원 받지 못할 것이다 자기 공로주의죠.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결국은 천국을 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마땅히 하여야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at good things must I do? What good thing must I do? 무슨 선한 것을 내가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합니까? 구원을 이해하는 데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기준에서 나의 방법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고 영생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마땅히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근데 진정 성경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선한 일이 착한 일입니까? Good thing이라는 것이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아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착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한 일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일 선한 일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고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은 자가 보여주는 그 행위의 결실, 삶의 결실이 믿음의 결실이 바로 선행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냐. 너무나 잘 알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 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되어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열매가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바로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그 행위 그 선한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선한 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삶의 열매가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영생을 얻으리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왜 묻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일을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되어진 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참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선한 일이 궁극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영생의 길은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그냥 단순히 선한 일을 내게 묻기만 하세요. 예수님께 묻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선한 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의 공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왜 선한 일, 영생으로 가는 그 선한 일을 나에게 묻고 있느냐. 잘못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찌하여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만약에 선한 일을 내게 묻으려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선한 일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 차원에서의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진정 선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둘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공로를 쌓아라, 공덕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의를 스스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를 보여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늘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완벽히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한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계명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도, 갈라디아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실천상으로 구원받은 자가 과연 어떤 것인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서신서에서도 구원과 교리 이후에 구체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칭,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칭의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 땅에서 칭의와 성화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신 일로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칭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되어지는 그 전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칭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가 되어졌는데 성화의 모습은 없다, 성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는 성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칭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계명을 준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될 수 있도록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분의 돕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계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순종해야 된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 영생 받은 자는 그런 말입니다. 영생 받은 자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는 행위나 공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절의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가로대 어느 계명이오리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벌써 이 구원, 영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오리까? 그럼 내가 그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옳을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고 내가 구원 받겠습니다. 여전히 그는 구원과 영생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측면에서 자기 쪽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과 영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측면에서 여러분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이해를 가지고 구원과 영생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청년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로대 어느 계명이 옳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입니다.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대신 계명이죠. 하나님과 관계한 계명이죠. 이건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계명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여러분 이 대단한 말입니다.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그것이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한 계명이든 인간과의 관계하던 계명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계명을 순종했다라고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영생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자기 공로주의에 빠진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런 측면에서 구원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였을까요? 아니죠. 근데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다 해왔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순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다라면 내가 계명을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부족함이 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 청년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자기가 쌓은 공덕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런 것들 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것, 여기서 이 청년처럼 이 청년과 비교해 본다면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친구는 모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럼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이 비유에서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그의 모습.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본 것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리가 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돌아온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이 사람조차 맞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족한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의를 행했다고 하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저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가 뭘까요? 자기가 행한 의입니까? 자기가 공동을 쌓은 선한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죄 은총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해결했을 뿐입니다.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회개한 것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지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로움을 바리새인이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단순한 율법을 준수하는 그 이면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율법의 정신과 의미와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표면적으로 겉에 형식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킵니다. 계명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계명의 정신과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만 이행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참 영생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본질적인 이 구원과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했을 때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다 지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이 청년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자기의 많은 소유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진정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할까요?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재물이 무엇일까요? 재물은 사랑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겸하여 섬길까요? 재물이 뭘까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계속 사랑하다 보면,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나중에 사람이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결국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재물을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이 비근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나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항상 사랑하는 게 누굴까요?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마 그 어떤 것과 견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대상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어텐션과 나의 어떤 헌신과 시간과 투자와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자녀를 많은 성도님들 보면 자녀를 사랑하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자녀를 섬겨요. 그렇죠? 자녀를 섬기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자기는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투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누가 너의 사랑의 대상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누가 너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너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재물, 돈을 더 사랑하냐 이 정도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있어서 그 청년에게 있어서 과연 너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다가 자녀를 섬깁니다. 자녀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주님만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이 재물이 되든 그것이 자녀이건 그것이 내 직업이든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건강이든 모든 시간에 그 걸림돌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제1 주님 제1주의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청년에게 바로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지 않는지 주님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너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주님을 제일 귀히 여기며 그분만을 쫓고 사랑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주님을 쫓으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이 청년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제일 귀히 여기며 주님 제일 주의로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걸림돌이 무엇이냐 주님만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을 크게 말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우리가 전력투구하고 사랑하는 가치의 대상이 똑같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잘못된 가치 기준과 잘못된 대상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할 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하라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겠지만 포기하라고 그리고 주님을 제1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희생과 용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의 길이요 주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